겸손하다고 말할 때 흔히들 생각하는 의미는 남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일 겁니다. 그런데 겸손의 의미가 정말 그런 것일까요? 문득 궁금해져서 어원사전에서 영어로 겸손을 뜻하는 modesty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낮아진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네요. Freedom from exaggeration, 과장하지 않는 태도, self-control, 자제하는 능력이라고 나오거든요. 또 하나가 있군요. Having a moderate opinion of oneself, 자기 자신에 대해 중도적인 견해를 갖추는 것이랍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 버드란드 러셀이 행복의 정복 질투편 에세이에서 이렇게 말했죠. 불필요한 겸손은 질투와 관계가 깊다. 어원사전까지 뒤져보았으니 러셀이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군요. 남은 건 겸손의 탈을 쓴 질투의 감정,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해로운 감정을 극복하는 길만 남은 건가요? 그럼 또다시 책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버트란드 러셀의 에세이 행복의 정복과 함께하는 두 번째 날 밤이죠.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everyone. I'm Kaylin Shin.
어원사전을 보고 나니 겸손의 덕을 실천한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낮추지도 높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노자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는 것도 모르는 듯 겸손한 것이 가장 좋다. 모르는 것도 안다고 뽐내는 것은 가장 큰 부끄러움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자신을 알 뿐 자기를 과시하려 들지 않는다. 또 자신을 존중하지만 존귀한 대접을 받고자 하지도 않는다. 스스로를 낮춘 다음 상대에게서 어떤 반응을 얻어내길 기대하는 것은 이미 겸손이 아닌 거죠.
심지어 질투의 일종이라고 러셀은 말하고 있고요. 물론 unnecessary modesty, 불필요한 겸손에 한해서요.
네, 질투의 감정이 가짜 겸손으로 둔갑을 한 사례겠죠. 진정한 겸손의 태도를 알기 전에 경계해야 할 태도들, 이제부터 감상하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감상 들어가기 전에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Helen Austin의 I Like You 듣고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버트란드 러셀 에세이 행복의 정복 질투편 두 번째 이야기 감상 시간입니다. 겸손이 지나친 사람, 겸손한 듯 다른 속셈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를 버트란드 러셀은 불필요하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겸손은 진정한 의미의 겸손과는 거리가 먼 질투의 일종이라고 단언합니다.
unnecessary modesty has a great deal to do with envy. Modesty is considered a virtue, but for my part, I am very doubtful whether, in its more extreme forms, it deserves to be so regarded. Modest people need a great deal of reassuring and often do not dare to attempt tasks which they are quite capable of performing. Modest people believe themselves to be outshone by those with whom they habitually associate. They are therefore particularly prone to envy, and through envy, to unhappiness and ill will. For my part, I think there is much to be said for bringing up a boy to think himself a fine fellow. I do not believe that any peacock envies another peacock his tail, because every peacock is persuaded that his own tail is the finest in the world. The consequence of this is that peacocks are peaceable birds. Imagine how unhappy the life of a peacock would be if he had been taught that it is wicked to have a good opinion of oneself. Whenever he saw another peacock spreading out his tail, he would say to himself, "I must not imagine that my tail is better than that, for that would be conceited. But oh, how I wish it were! That odious bird is so convinced of his own magnificence. Shall I pull out some of his feathers? And then perhaps I need no longer fear comparison with him."
"불필요한 겸손은 질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겸손이 미덕이라고 말하지만 극단적인 형태의 겸손까지 과연 미덕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존심을 좀 더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인데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겸손한 사람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자신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질투에 사로잡히기 쉽고 그로 인해 불행해지고 악의를 품게 될 수 있다. 나는 소년이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작새는 다른 공작새의 꼬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모든 공작새는 자기 꼬리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새들은 평화롭다. 만약 공작새에게 자기 자신을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악덕이라고 가르친다면 공작새의 삶이 얼마나 불행해질 것인가를 상상해보라. 다른 공작새가 꼬리를 펼칠 때마다 이렇게 상상할 것이다. 내 꼬리가 저 꼬리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그건 자만이니까. 하지만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밉살스러운 새는 자기가 화려하다고 뽐내고 있는 거야. 내가 저 새의 깃털을 몇 개 뽑아버린다면 그러면 난 저 새와 비교하는 것이 두렵지 않을 거야. 아니면 다른 공작새를 모략할지도 모르고 지도자 회의에서 비난할지도 모른다. 급기야 남보다 훌륭한 꼬리를 가진 공작새는 악덕배이기 때문에 공작새 왕국의 통치자로선 더러운 꼬리털 몇 개만 난 초라한 새를 찾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울지도 모른다. 이런 원칙이 받아들여진다면 멋진 새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지고 결국 찬란한 꼬리는 단지 희미한 과거의 기억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도덕을 가장한 질투의 승리이다. 만약 자기가 어떤 공작새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탄압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Envy is, of course, closely connected with competition. We do not envy a good fortune which we conceive as quite hopelessly out of our reach. In an age when the social hierarchy is fixed, the lowest classes do not envy the upper classes so long as the division between rich and poor is thought to be ordained by God. Beggars do not envy millionaires, though of course they will envy other beggars who are more successful. The instability of social status in the modern world and the equalitarian doctrine of democracy and socialism have greatly extended the range of envy. For the moment, this is an evil, but it is an evil which must be endured in order to arrive at a more just social system. As soon as inequalities are thought about rationally, they are seen to be unjust unless they rest upon some superiority of merit. And as soon as they are seen to be unjust, there is no remedy for the resulting envy except the removal of the injustice. Our age is therefore one in which envy plays a peculiarly large part. The poor envy the rich. The poorer nations envy the richer nations. Women envy men. Virtuous women envy those who, though not virtuous, remain unpunished. While it is true that envy is the chief motive force leading to justice, as between different classes, different nations, and different sexes, it is at the same time true that the kind of justice to be expected as a result of envy is likely to be the worst possible kind, namely that which consists rather in diminishing the pleasures of the fortunate than in increasing those of the unfortunate.
"질투는 경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행운에 대해선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 계급제도가 확립돼 있던 시대처럼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은 신이 정해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한, 최저 계급은 상류 계급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거지 역시 더 많이 얻어낸 거지를 부러워할지언정 백만장자는 부러워하지 않는다. 현대사회의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와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의 평등 이론은 질투의 폭을 훨씬 넓혀놓았다. 당분간 이는 분명히 폐단에 속하겠지만 이는 보다 공정한 사회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참고 견뎌야 할 폐단이다. 불평등을 이성적으로 고찰하면 그것이 어떤 탁월한 공로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닌 한 부당하게 보인다. 그리고 불평등이 부당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결과로 생기는 질투는 불공평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치료법이 없다. 그러므로 현대는 질투가 특별히 만연해 있는 시대이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가난한 국민은 부유한 국민을, 여자는 남자를, 도덕적인 여자는 부도덕한데도 처벌받지 않는 여자를 부러워한다. 질투는 다른 계급, 다른 민족, 다른 성 간의 차별을 없애는 정의를 세우는 주요한 동력인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질투의 결과로 생기는 정의는 자칫하면 최악의 정의, 즉 불행한 사람들의 기쁨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행복한 사람들의 기쁨을 감소시키는 정의가 되기 쉽다. 개인 생활을 파괴하는 격정은 사회 생활도 파괴한다. 질투처럼 나쁜 것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리가 없다. 그러므로 이상주의적인 입장에서 현대 사회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와 사회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면 질투가 아닌 다른 힘을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버트랜드 러셀 에세이 행복의 정복 질투편 두 번째 이야기 감사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마리아 두의 Past Potential Future Lover였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을 개인의 정신적 이상에서 경쟁을 부추기는 현대 사회가 낳은 병폐까지 고찰해 보았는데요. 버트런드 러셀은 여기에서 질투를 낳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쁜 일은 모두 서로 관련이 되어 있고 나쁜 일 중에 하나는 다른 나쁜 일의 원인이 되기 쉽죠. 극심한 경쟁이 질투를 불러일으키기 전에 우리는 피로를 느끼기 마련인데요. 바로 이 피로가 질투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피로인데요.
All bad things are interconnected, and any one of them is liable to be the cause of any other. More particularly, fatigue is a very frequent cause of envy. When a man feels inadequate to the work he has to do, he feels a general discontent, which is exceedingly liable to take the form of envy towards those whose work is less exacting. One of the ways of diminishing envy, therefore, is to diminish fatigue. But by fa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secure a life which is satisfying to instinct. Much envy that seems purely professional really has a sexual source. A man who is happy in his marriage and his children is not likely to feel much envy of other men because of their greater wealth or success. So long as he has enough to bring up his children in what he feels to be the right way. The essentials of human happiness are simple. So simple that sophisticated people cannot bring themselves to admit what it is they really lack. The women we spoke of earlier who look with envy on every well-dressed woman are, one may be sure, not happy in their instinctive life.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일반적으로 불만을 느끼게 되는데 이 불만은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의 형식을 취하기 쉽다. 그러므로 질투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피로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본능을 만족시키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순전히 직업적인 질투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대체로 성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자녀에게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그가 옳다고 느낀 방법으로 자녀를 기르는데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한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가졌다거나 더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들은 질투하진 않을 것이다. 행복의 본질은 단순한 데 있다. 너무 단순해서 유식한 채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에게 부족한 게 뭔지 모를 정도이다. 잘 차려입은 여자를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여자는 사실 본능적인 생활에 있어서 불행하다고 확신해도 좋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문명은 방향을 잃은 것 같다. 질투를 줄여야 한다면 이런 사태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고 이런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문명은 증오의 아수라장 가운데서 파괴될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In old days, people only envied their neighbors because they knew little about anyone else. Now, through education and the press, they know much in an abstract way about large classes of mankind of whom no single individual is among their acquaintance. Through the movies, they think they know how the rich live. Through the newspapers, they know much of the wickedness of foreign nations. Through propaganda, they know of the nefarious practices of all whose skin has a pigmentation different from their own. Yellows hate whites, whites hate blacks, and so on. All this hatred, you may say, is stirred up by propaganda. But this is a somewhat shallow explanation. Why is propaganda so much more successful when it stirs up hatred than when it tries to stir up friendly feeling? The reason is clearly that the human heart, as modern civilization has made it, is more prone to hatred than to friendship. And it is prone to hatred because it is dissatisfied, because it feels deeply, perhaps even unconsciously, that it has somehow missed the meaning of life, that perhaps others, but not we ourselves, have secured the good things which nature offers man's enjoyment. The positive sum of pleasures in a modern man's life is undoubtedly greater than was to be found in more primitive communities. But the consciousness of what might be has increased even more.
옛날엔 오직 이웃사람만 부러워했었다. 이웃사람 이외엔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과 신문을 통해서 추상적으로나마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생판 남이다. 영화를 통해서 부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고 신문을 통해서 외국의 사악함을 알며 선전을 통해서 자기들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의 흉악한 행동에 대해 안다. 황인종은 백인종을 미워하고 백인종은 흑인종을 미워한다. 이런 증오는 모두 선전에 의해 선동된 것이라 말할지 모르나 그것은 피상적인 설명이다. 왜 선전은 우애를 선동할 때보다 증오를 선동할 때 훨씬 더 성공적인가? 그 이유는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인간의 심리가 우정보다 증오에 더 쉽게 기울어진다는 데 있다. 현대인이 증오로 기울기 쉬운 것은 쉽게 불만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인생의 의미를 상실한 데다 자연히 인간의 향락을 위해 제공한 여러 가지 혜택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무의식 깊이 느끼기 때문이다. 현대인이 느끼는 쾌락은 원시 사회에서 누리던 것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나 이와 함께 특정한 쾌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식도 함께 늘어났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버드런드 러셀 에세이 행복의 정복, 질투 두 번째 편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밥 딜런의 원곡을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른 The Times They Are A-Changin' 이었습니다. 현대인은 셀 수 없이 많은 쾌락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서적인 안정보다는 강박과 불안을 더 가중시킨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만 정작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길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러셀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는 이런 상태를 동물원의 원숭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Whenever you happen to take your children to the zoo, you may observe in the eyes of the apes. When they are not performing gymnastic feats or cracking nuts, a strange, strained sadness. One can almost imagine that they feel they ought to become men, but cannot discover the secret of how to do it. On the road of evolution, they have lost their way. Their cousins marched on, and they were left behind. Something of the same strain and anguish seems to have entered the soul of civilized man. He knows there is something better than himself, almost within his grasp. Yet he does not know where to seek it or how to find it. In despair, he rages against his fellow man, who is equally lost and equally unhappy. We have reached a stage in evolution, which is not the final stage. We must pass through it quickly, for if we do not, most of us will perish by the way, and the others will be lost in a forest of doubt and fear. Envy, therefore, evil as it is, and terrible as are its effects, is not wholly of the devil. It is in part the expression of an heroic pain, the pain of those who walk through the night blindly, perhaps to a better resting place, perhaps only to death and destruction. To find the right road out of this despair, civilized man must enlarge his heart, as he has enlarged his mind. He must learn to transcend self, and in so doing, to acquire the freedom of the universe.
"동물원에 갔는데 원숭이가 체조 묘기를 뿌리지 않고 나무 열매를 까지 않을 때 이 원숭이의 눈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슬픔이 보일 것이다. 아마도 원숭이는 인간이 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없어서 그러나 보다라고 상상할 수도 있다. 진화 도상에서 원숭이는 길을 잃었고 원숭이의 사촌격인 인간은 진화를 계속해서 결국 원숭이는 뒤에 처지게 된 것이다. 똑같은 긴장과 고뇌가 문명인의 영혼에도 스며든 것 같다. 문명인은 자기 손이 미칠 만큼 가까운 곳에 자기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어디서 그것을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절망한 나머지 그는 그와 마찬가지로 길을 잃고 불행에 빠져 있는 동료에 대해 분노한다. 우리는 진화의 한 단계에 도달했지만 이 단계가 최종 단계는 아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얼른 넘어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 대부분은 중간에 멸망할 것이고 남은 사람들은 의심과 공포의 숲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질투는 나쁜 것이며 그 결과는 무섭지만 전적으로 악마는 아니다. 질투는 부분적으로는 영웅적 고통, 즉 더 나은 보금자리를 찾아가는지 아니면 오직 죽음과 멸망만을 향해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밤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의 표현이다. 이런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올바른 길을 찾아내기 위해서 문명인은 그의 정신을 확대한 것처럼 마음 또한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자아를 초월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고 자아를 초월함으로써 우주의 자유를 획득하는 법 또한 배워야 한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버드런드 러셀 에세이 행복의 정복 질투편 감상을 마칩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비틀즈의 원곡을 피오나 애플이 부른 Across the Universe였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을 개인의 내면에서 출발해서 현대사회의 병적 징후로 진단하더니 결국엔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단계로까지 확장해 나가는군요. 역시 버트런드 러셀이란 생각이 드는 에세이였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감상하고 계신지 볼까요? 박영희님께서 오늘 도서관 가서 행복의 정복 이 책 빌렸어요. 영미문학관이랑 같이 발 맞춰서 읽어보려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방송도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유혜원님께서요. 질투. 제가 꼭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네요. 올가을에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 아쉽게 떨어진 뒤 질투와 복잡한 감정이 한참 괴롭고 아팠어요. 이제 마음 다잡고 다시 새벽 공기 마시며 공부해 보려고요. 돌아보면 올 하반기는 제게 너무나 가혹한 시간들이었네요. 내년엔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요. 내년에는 꼭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기원하겠습니다. 유혜원님.
네.
4580님께서 바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더라도 질투의 감정이 솟을 때마다 러셀의 이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되진 않겠지만 실천할 수 있는 날도 오겠지요.
그렇죠. 그날을 고대하며. 네. 김민지님께서요. 제가 러셀의 행복의 정복을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펼친 장이 뭐였었던지 문득 기억이 나네요. 사랑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퍽 솔깃해서 책을 집어들었고 그렇게 정독을 몇 번 했었어요. 아직도 감정에 많이 서툰데 말이에요. 다시 펼쳐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상하고 있습니다. 와, 몇 번이나 정독을 하셨군요, 이미.
예, 김민지님이 그걸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지난번 감상할 때 사랑에 대한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예, 이인선님께서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불안을 느낀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공작새의 비유를 떠올리시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작새이십니다. 인선님.
네. 한성진님께서요. 지금 딱 저의 심장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오늘은 푹 쉬어야 하나 봅니다. 그래요. 피로도 질투의 원인이 되죠.
그러게요. 피로는 쌓아두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안내 말씀드려야겠네요. 12월 23일까지 바로 그 월요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픈 스튜디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현의 영미문학관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이틀 먼저 특별하게 맞이해 보세요.
네, 폴 오스터의 크리스마스 단편 오기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도 감상하고 여러분과 또 많은 대화 나누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건 홈페이지 오픈 스튜디오 게시판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열림원에서 에릭 엠마뉴엘 슈미트의 소설 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리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풍월주 12월 15일 일요일 관람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버트런드 러셀이 말하는 자아의 초월이란 좋은 의미의 인간성, 즉 휴머니즘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생전에 자신의 왕성한 정신적 활동 능력을 휴머니즘에서 찾았다고 하니까요. 끝곡으로 조 브룩스의 Holes Inside 들려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은 죄의식에 관한 러셀의 에세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